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지난주에 우리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사울의 회심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 다녀서 쫓겨갔잖아요.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흩어졌어요.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서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가요. 여기 나오는 루다가 어디냐면 지도 기억하시죠? 지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벙어리 장갑 위에 풍선. 이게 뭐라고요? 여기가 사해. 여기는 갈릴리. 갈릴리가 이렇게 동그랗진 않아요. 보이세요? 그림? 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요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사해 요 꼭지점이 있는 사해에서 요단강 만난 요 기계 좀 옆에 땅 찍으면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예루살렘. 오늘 나오는 루다가 나오죠. 루다. 오늘 루다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36절을 보면 욥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가이사라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베드로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여기는 산악지역이거든요. 산악지역이고 요 산을 딱 넘으면 요 정도의 루다가 있어요. 산을 넘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평지가 쭉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루다와 샤론. 루다, 샤론 요 지역이에요. 샤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샤론의 꽃 예수. 그렇죠? 그 평지에 샤론의 꽃밭이 쫙 펼쳐져 있고 여기 굉장히 좋은 땅이란 말이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욥바예요.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가이사라 빌립보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고 여기 가이사라는 가이사라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아는 말이에요. 시저라는 말이거든요. 시저. 헤롯이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라예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루다까지 여기까지는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산길을 건너서 넘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만나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애니아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애니아. 이름만 들으면 여자 같죠? 남자예요. 남자인데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만나서 병을 고치는 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왜 이걸 누가가 뭐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서 일로가 루다로 갔다가 욥바로 갔다가 가이사라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병자를 고치는 야 이 사도 베드로가 진짜 위대한 사도구나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이런 글을 썼을까요? 사도에게 이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베드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괜히 얼마나 위대한 뭐 기적을 일으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얼마나 뛰어난 거, 개인이 얼마나 위대한 거, 개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떻게 더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뒤쪽에 가면 그 소아시아나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다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성도들이 힘이 드니까 각각의 교회들에게 연보를 받아갖고 그 연보를 간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이런 방법 연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 떡 두 개 보리떡 두 뭐 갖고 와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다섯 갖고 와. 내가 이걸로 축도하고 그걸로 먹고 살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더 크게 능력이 발휘하고 연보를 할 필요도 없고 있는 사람들도 걱정 없고 기근에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부러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 연보를 통하여 성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 방법을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것인지 여기에 더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19 이것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한 해 만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요즘에 특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가 욕 엄청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일부 이 성도들이 뭐 교회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좋은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 안 하고 그런 거 위험해서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우 누구 나는 꼴 보기 싫었는데 이참에 얼굴도 안 보니까 너무 좋아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아이 교회 가려면 옷도 바로 입어야 되고 뭐 챙길 것도 많고 애들 챙기랴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하면 약간 좀 편하고 좀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예배하고 누가 나를 볼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말씀 듣고 이러고 하면 편하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 중엔 아이고 얼마나 좋아 교회 안 가도 되고 안 가니까 뭐 눈치 안 보고 헌금도 안 해도 되잖아 주머니도 굳었다 반대하시는 분들 물론 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라도 우리가 안 모이면 되겠어? 이런 상황이라도 모여야지. 옛날에 생각해봐.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하려고 거부하다가 죽기까지 하면서까지 예배했는데 우리는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죽기 하겠어? 죽으시는데 진짜로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감염병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모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잘 된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 잠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코로나 하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은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회, 내 가족 이런 것들에 전파되고 하는 것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괜찮으니까 이걸로 계속 쭉 하자.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같이 모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학교가 개학했죠. 학교 개학하고 나서 학생들 굉장히 많은 수가 감염되는 거 나타나고 있잖아요. 모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모이는 걸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제한하는 것이고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끼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거버먼에서 통제하는 거에 우리는 철저하게 따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일체의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원한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모이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면서 모이고 다른 건 안 하잖아요. 그 예배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오늘도 수요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예배만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공적인 예배만 모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배가 뭔데? 뭐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고. 예배가 뭔가요? 예배, 언어적인 말로는 예배라는 단어를 할 때 예는 예의를 차린다 할 때 그런 예의예요. 예의 바르게 할 때 예의롭게 옷도 단정하게 입고 뭐 가진 잘 준비를 해서 배는 뭐예요? 배는 절하는 거잖아요. 세배, 세뱃돈 받을 때.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려서 절하는 의미는 상대방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의 개념이 아니라 제사할 때도 절하잖아요. 일반 모든 종교가 다 신에 대한 경배가 있어요. 신을 높이고 사실 높인다는 것보다 신을 달래는 거죠. 저 신을 안 달래주면 내가 벌을 가받을까 봐. 화가 애군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치성을 드리는 거죠. 치성을 드려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배는 상대,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순복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배의 주관자는 누굴까요? 첫 번째, 주관자. 예배의 주관자. 우리가 예배를 하니까 우리가 주관자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죠.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가 이 예배에 참여하냔 말이에요. 누가? 누가 참여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성도, 우리죠. 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지금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둘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둘이 달라요. 다른 위치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배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공적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공적 예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모든 삶이 예배인데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게 다 예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공적 예배 있느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예배의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는 근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하나인데 같이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 알곡은 당연히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거고 가라지는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해요. 가라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 가라지들은, 가라지 종류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하나님을 일반 그 종교처럼 일반 밖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 아닌 모든 신들을 생각하듯이 그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벌 받을까 봐 무서우니까 내가 하나님께 달래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교회 가면 복준대니까 그 복이라도 좀 받아서 내가 살라고 온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라지죠. 그렇고 말고 또 다른 종류의 가라지들도 있죠. 나는 예수 이런 거 잘 믿는 거 모르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아내 찬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습니다. 뭐 아이들 원수하게 못 이겨서 그냥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심각한 건, 가장 심각한 건 세 번째인데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괜찮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인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심각하죠. 물론 이 알곡과 가라지 중간 정도에 있어서 이 기독교가 뭔지 배우고 싶고 알기 위하여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알곡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찾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장자의 총회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걸 공적인 예배라 그래요. 우리 공적 예배는 그럼 언제 할까요? 주일날 하잖아요, 우리가. 공적 예배는 한 번밖에 없어요. 주일 예배 한 번. 아니, 우리는 1부, 2부, 3부, 4부 하는데요. 한 번에 한 번. 공적 예배는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할 뿐이지 그 전체 예배를 공적 예배 한 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공적 예배에 참여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왜 그날이 꼭 일요일이 가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일요일이라는 것은 그날이 꼭 특별한 날이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켈빈 선생님은 그래서 이 일요일이라는 그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요일 아니라 다른 날이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 일요일에 모이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특별히 더 좋은 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함께하는 모든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참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는 거고,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는,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주는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공적 예배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명절 때 보면 모든 가족이 모이는 걸 좋아하시죠?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아, 걔는 왜 이번에 안 하니? 왜 둘째가 요즘에 힘이 드니? 무슨 일이냐? 걱정하고 서로 어떻게 도울까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였는데 어우, 첫째 형님 안 오니까 너무 좋네. 진짜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보는 게 나는 좋아. 그러면 매번 안 오는데도 별로 그립지도 않다. 가족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그리워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되면 안 된단 말이죠. 가족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가족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 가족의 대장, 뭐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속으로 연대면 이 예배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은혜를 알아갈 때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내용에 감격하는 것이고, 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얼굴 안 봐도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예배해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거예요? 가족들을 얼굴 안 보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갈 거야. 온 가족이 따로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가족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내 편한 쪽으로 가는 것.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가족을 함께 모으셔서 그 약간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령의 띠로 띄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라는 것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못 보면 보고 싶고 더 보고 싶어 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을 하라고 우리가 모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못 모이면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계속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모하셔야 되는데, 아유 편하니까 난 좋네. 아니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그 가족의 패밀리가 아닐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다면, 내가 가족이 맞고 이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배워가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기를 사모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배가 뭔가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정리해서 쭉 말씀을 드리죠. 자,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며 내 삶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게 예배라는 거?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못 보면 보고 싶고 더 만나기를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 편의주의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사건, 이 베드로 사건이 그냥 단순히 기적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현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 뭐였어요? 빌립이 전도했죠. 빌립이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안수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 성령이 임하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이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 땅끝 이방에게 전할 수 있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이란 말이죠. 고넬료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이고, 요 중간 과정에 두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어디예요? 룻다예요. 룻다. 룻다라는 것은 룻다에서 에미아라는 중풍병으로 8년을 있었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 사건이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만나서 죽은 그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그냥 한 사건을 그쪽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회가 흩어졌어요.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흩어진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읽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35절 본문 35절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도르가 다비다라는 도르가를 살렸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였냐면 보고서 사람들이 주를 42절에서 주를 믿더라. 지난주에 사울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사울이 도망다니고 하면서 했던 게 뭐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는 든든히 서가더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저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애니아한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침상을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잖아요. 내 병이 나았다. 그게 더 쉬운데 내 침상을 정돈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친구들한테 친구들인지 네 명이 데리고 와서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지붕 뚫고서 내린 사건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려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그랬어요? 병이 났다 하면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한, 능력,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아니,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뭔데 왜 죄를 사한다 만다 그러는 거야? 당연히 그런단 말이죠. 그걸 아시고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건 하나님만 있는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사했다라는 것 갖고 네 병이 나았다 중에 어떤 게 편하겠느냐? 뭐가 편하겠어요? 네 병 나았다 들고 가라? 이게 편한데 일부러 죄를 사하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 아니, 찾아볼까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도 받고 병도 고쳤고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세요. 진짜로 그럴까요? 내 믿음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믿음을 더 열심히 보여야지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근처에서 문둥,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세요. 10명을 만나서 낫기를 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가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이 가다 보니까 벌써 다 나은 거예요. 나머지 9명은 가고 한 명만 예수님께 도로 돌아와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9은 어디 갔니? 9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왜 너 이방인 이 한 사람 말고는 고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믿지 않아도 믿음이 없어도 병은 다 나아요. 믿음 때문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결과,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결과로서 고백하는 것이지 내 믿음이 조건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에게 사마리아 거쳐서 이방으로 가는 이방에게 복음이 전하고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단단히 서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밖에 주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의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실력이 있다라는 것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연약함을 알고 오늘 본 것처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모든 일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더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 어렵고 경기도 더 어렵고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다가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가게 하더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과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과 환난과 이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더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쉽게 변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방 변하나요?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변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 잘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안 되면요. 하나님 이러시게요? 하늘도 째려보신 적 한두 번이에요? 안 그러시나 보죠? 그래요. 저만 그런 걸로 합시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겠다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굳게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에 못 모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금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심기 정말로 심각하게 통곡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량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전능, 전지, 무소부재 막 갖다 붙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지식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하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가 함께 경험하는 삶, 그 고난의 삶, 광야의 삶, 눈물 흘린 삶,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저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돌아오란 말이죠. 돌아오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란 말이죠. 회개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늘의 기쁨을 어찌하든지 내가 더 잡기를 원합니다.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원래는 다비다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다비다는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에 너무 열을 올렸는데 예배 때문에 너무 요즘에 시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걱정이 너무 많은 삶을 살고 있어요. 걱정이 뭐 할 필요 없다. 모든 걸 다 평안하게 살아. 이 얘기 아니라 걱정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짜 기쁨이고 감사의 삶입니다. 그 삶이 계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으로도 변하지 않고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우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썩어서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은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때마다 주님,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힘을 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됨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운전하며 힘들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